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오늘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의 중심부에 자폭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가미카제 자폭 공격 드론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크이우에서 주택 건물들이 공격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 수 등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크이우 공격에서 이란제 드론이 사용됐다고 밝혔으며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총 37개의 러시아제 드론을 격추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크이우와 다른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한 출근길 공습을 가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연합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15일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인 러시아 벨고도르 지역 내 군사격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총격범 2명은 사살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경찰과 군 장교들이 카페와 레스토랑, 직장 등을 급습해 남성들을 끌고 가고 있으며 징집 연령인 남성들은 징집 요원들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숨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벨라루스는 어제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병력 수송 열차가 벨라루스에 도착하기 시작했다면서 9천 명 미만의 러시아군을 자국 내에 주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오늘부터 30일까지 회원국 30개국가 가운데 14개국이 참여해 스테드페스트 눈으로 명명된 연례 핵 억제 훈련을 실시한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미 CNN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러시아의 소형 전술핵 사용이나 흑해 핵무력 시위를 대규모 핵무기 투입보다 덜 심각한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과 중국, 인도 등 책임 있는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러시아의 이 문제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매우 분명하고 결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CNN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의 지도자가 우크라이나에 관해 전술핵 사용의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최근 석유 생산량 감축과 관련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갈등에 대해 대통령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며 미 의회 양당 의원들과 직접 앉아 관련 선택지를 검토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타이완 통일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타이완 총통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타이완은 주권 독립국가라며 일국 양제를 확고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완 해협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과 타이완 양측의 공동 책임이며 전쟁터에서 만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은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당대회에서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을 언급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시 주석은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평화 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최대한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지난 10일 중화민국 건국 111주년 기념 연설에서도 무력 충돌은 양측의 절대 선택사항이 아니라면서 중국이 주권과 민주주의, 자유에 대한 타이완 국민의 헌신을 존중해야만 건설적 상호작용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중국군 함정 4~5척이 타이완 해협에 근접해 주변 항로에 대한 봉쇄 훈련을 실시했다고 연합보 등 타이완 현지 언론들은 오늘 보도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정부와 다연장 로켓 천무 300문을 구입하기 위한 협상을 마친 것으로 전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5월 미국으로부터 약 500문의 고속기동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를 구입하기 위한 요청에 서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마스를 신속히 인도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천물을 함께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연이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포사격에 나서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 국무부는 북한의 모든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비핵화를 위한 외교와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최고는 3도에서 16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연이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포사격에 나서면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7차 핵실험과 같은 전략 도발 외에도 국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한국 측의 통상적인 사격 훈련을 빌미로 지난 14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 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14일 새벽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을, 오후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 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 발을 쐈습니다. 탄착 지점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북방 한계선 NLL 북방 해상 완충 구역 내였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 해안포 사격 등 과거에도 9.19 군사합의 위반을 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어긴 건 처음입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들 사격이 모두 자신들의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적들의 포사격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과 정부, 군은 북한의 잦은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휴일인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도발이 빈번해지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비태세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24시간 대비체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오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한편 한국 측의 정당한 사격훈련을 고의적 도발 책동으로 억지 주장하면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자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일 수 있다며 전군의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노골적 합의 위반 행동을 하면서도 한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은 보다 강도 높은 대남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술핵 미사일 발사와 함께 한국과의 접경 지역에서의 재래식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려는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사일 도발 말고 그보다 더 강하게 압박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DMZ 쪽에 도발이 필요한 수순이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소위 그 굴레를 이제 벗어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남쪽에서 먼저 위반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남쪽에 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에 파기로 가고 DMZ 인근에 이제 도발을 하려고 하는 명분 쌓기 지용이 아니냐. 뭐 이런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북한의 행동이 스스로 군사합의를 파기하려는 의도라기보다 한국 정부에게 공을 넘김으로써 한국 내 여론 갈등을 조장하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위반 행위에도 군사합의 파기를 먼저 선언하는 것은 남북 간 대결 격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에 쉬운 선택이 아니라며 북한이 한국 정부의 약점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민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조사를 보면은 압도적 다수가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가 마지막 이 완충선이라고 할 수 있는 9.19 군사분야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죠.
한국 정부는 특히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연례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빌미삼아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최근 북한 도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등을 확정짓는 당 대회와 당 중앙이 1차 전체 회의가 이어지는 16일부터 23일 사이에 북한이 도발에 나설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가 부담스러운 중국 입장을 고려하면 북한이 7차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엔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국경절 73주년 축하 서한에 대해 지난 13일 보낸 답전에서 북중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지금 국제와 지역 정세에서는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북중 쌍방 사이에 전략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할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답전에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에 대한 시 주석의 복잡한 속내가 담겨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한미 그리고 한미일이 공언하는 거가 만약 핵실험하게 되는 경우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진짜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압도적인 그 무력으로 위협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북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위협으로 그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가 더 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교수는 호국훈련이 중국의 주요 정치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닷새 동안 더 진행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 기간에 대남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모든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외교와 대화에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영내 안정이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용기 위협 비행과 포 사격 등 도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그러한 보도를 알고 있으며 북한이 이러한 모든 도발과 위협적인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So first we are aware of those reports and we call on the DPRK to cease all these provocations.
이어 우리는 또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다른 도발적 행위도 규탄한다면서 과거에도 말했듯 이러한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근 도발 속에서도 외교와 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그대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믿고 있고 그 지점에 도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외교와 대화에 계속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also I would reiterate again that our position on diplomacy and dialogue remains the same.
파텔 부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이 일대의 안정이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Regional stability in that region of the world continues to be a key tenet of our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even in the
이어 심지어 북한의 최근 도발과 발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부는 물론 행정부 내 다른 고위 관리의 대화와 직접 관여를 통해 동맹인 한국,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도 설명하겠지만 연합 군사 훈련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한 BOA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관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14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나선 건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상정한 호국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호국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국 육해 공군과 해병대의 야외 기동 훈련으로 군사 대비 태세 유지와 합동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합동 전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실전적인 주야 실병 기동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를 통해 전시와 평시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하고 일부 미군 측 전략도 참가해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최근 9.19 군사합의 위반 등 무차별적인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이번 훈련을 빌미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 군 당국은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차별적인 연쇄 무력 도발에 나선 가운데 유엔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불법 도발을 규탄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북한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플로렌시아 소토 니뇨 유엔 부대변인은 14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포사격 등으로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한반도 상황은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다른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진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거듭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니뇨 부대변인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시험은 관련 활동을 종식하려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주요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북한의 무력 시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EU는 이처럼 거듭된 불법 도발을 규탄하며 북한의 국제와 영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즉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행동이 영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기 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유일한 길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기 위한 국제적 지지를 모으는 데 전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마스랄리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14일 오전과 오후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한국서해와 동해 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벌였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지 시각 14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 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 발 등 총 390여 발의 포격을 가했습니다. 또 이날 새벽 1시 20분쯤부터 1시 25분까지는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을 쐈고 2시 57분부터 3시 7분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3일 오후 10시 30분쯤부터 다음 달 0시 20분까지는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서해 북방한계선 등에서 전술 조치선을 넘어 남쪽으로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날 오전 1시 49분쯤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가 13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 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불법 환적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캐나다와 파트너들은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위험하고 억압적인 정권을 지탱하는 불법 물품을 획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제재와 독자 제재 등 우리의 집단 제재 조치와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런 측면에서 네온 작전은 북한에 부과된 유엔 안보리 제재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조율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2018년부터 정기적으로 군함, 항공기와 인력을 배치해 의심되는 해상 제재 회피 활동, 특히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연료와 기타 물품의 선박 간 환적 행위를 적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기여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체제의 무결성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부 대변인은 캐나다 해군의 밴쿠버함이 지난달 20일 네온 작전을 시작했다며 밴쿠버함은 동북아시아에서 약 두 달간 머무는 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로라 장거리 초계기도 주 이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될 예정이며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부 대변인은 캐나다는 지난 2018년부터 국제 제재 체제 이행을 강화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와 확산 네트워크를 조사하는 프로젝트에 2,75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2일 VOA의 관련 질문에 뉴질랜드는 대북 결의 등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선박 간 불법 환적 행위와 같은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뉴질랜드는 이러한 활동을 탐지하고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해상 정찰기를 북아시아에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불법 유류 수입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 한 곳으로부터 2022년 1월부터 4월 사이 북한 유조선 16척이 27차례에 걸쳐 남포시설로 정제유를 반입하는 장면을 담은 위성사진을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캐나다 외무장관과 회담하며 북한의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장관은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포사격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과 캐나다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 노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진 외교장관이 방한 중인 멜라리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만나 지난달 23일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인도태평양 협력, 한반도 및 글로벌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장관은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9.19 합의에 따라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위협 비행 등을 복합적으로 감행하며 한반도 및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단행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설명하고 북한의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졸리 장관은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제재 이행을 위한 캐나다의 의지는 확고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또한 두 장관은 그동안 양국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것을 평가하고 기후변화와 인권 증진, 비확산 등과 관련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졸리 장관은 박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과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졸리 장관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최근 며칠간 있었던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 장관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남북 간 9.19 군사 합의에 위반해 서해안으로 포격을 했다면서 지난 3월경부터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남북 간 군사 합의 위반이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측면에서 캐나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도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졸리 장관과 권 장관의 회담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고 캐나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전념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오늘 졸리 장관이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을 만나고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캐나다의 규탄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에서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미한 동맹을 토대로 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제2차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은 전날인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비롯한 글로벌 차원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과 각자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이번 부처 간 회의가 국내외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양국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협력 분야를 계속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우즈라제야 국무부 민간 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기조연설에서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한 미한 동맹의 힘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와 강주현 국제기구 국장이 각각 미국과 한국 수석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미국 측에선 백악관과 법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인사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은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한국국제협력단, 권익위 인사 등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제1차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해 실형을 선고받은 버질 그리피스 씨가 뒤늦게 벌금 일부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신의 금융자산을 벌금으로 충당하는 데 동의한 건데 여전히 전체 벌금에 못 미치는 액수여서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피스 씨는 최근 인터넷 도메인 등록업체를 상대로 옥중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계속해서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질 그리피스 씨의 변호인은 12일 미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그리피스 씨가 자신의 금융자산이 벌금으로 충당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지난 7월 그리피스 씨가 벌금 약 1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그의 자산이 예치된 미국의 투자은행 피델리티의 계좌에 대한 양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피스 씨 계좌에 예치된 약 6만 7천 달러에 대한 강제 집행을 통해 벌금액을 일부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강제 집행 결정에 앞서 그리피스 씨 측이 먼저 해당 금액 양도에 동의한 것입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였던 그리피스 씨는 2019년 4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지난 4월 63개월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 10만 달러의 벌금 납부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변호인은 그리피스 씨가 수감시설을 옮기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벌금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남은 벌금 약 3만 2천 달러는 그리피스 씨의 싱가포르 은행 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납부할 것이라며 그의 가족이 위임장을 받아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시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선 그리피스 씨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란 추정을 내놨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본 한 변호사는 BOA에 그리피스 씨는 혐의가 분명한데도 검찰과 유죄 합의를 이루는 대신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을 지속했다며 이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크게 늘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피스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자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2019년 그리피스 씨가 최초 체포됐을 당시 구치소 수감 대신 부모의 집에 머무는 것을 허가했는데 그리피스 씨는 암호화폐 계좌 접근을 금지한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서 지난해 7월 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그리피스 씨는 법적 비용, 즉 변호사비 납부를 위해 모친이 대신 해당 계좌 접근을 시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피스 씨는 지난달 인터넷 도메인 등록 회사인 고데디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자신이 등록한 인터넷 도메인 주소 ETH링크가 고데디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제3자에게 판매됐다며 지난달 5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도메인은 문자와 숫자 수십 개로 구성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계좌 주소를 단순한 문자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7년 그리피스 씨가 직접 등록했으며 이후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회사가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이 도메인에 대한 자동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그리피스 씨 측이 갱신을 위해 고데디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 등록 만료 상태가 돼 제3자가 소유권을 갖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도메인의 거래 금액은 85만 2천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전문 매체는 최초 도메인을 등록한 그리피스 씨가 수감 상황에 처하면서 제때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ETH.link는 법원의 임시명령 이후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소유주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역량 진전을 고려해 확장 억제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미한 핵동맹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 무장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미국이 좀 더 열린 자세로 한국의 요구를 청취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 역량을 과시하는 것은 정권의 취약성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과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안보석좌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14일 동시다발적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을 이유로 한국이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think we all knew that at some point North Korea was going to test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with escalation.
북한은 어느 시점에 도발 수위를 높이며 윤석열 정부를 시험하리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지금이 그 상황이고요. 북한의 이런 다각적인 노력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에도 큰 위험 부담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북한이 이미 감행했거나 한국의 대응을 촉발시키지 않았던 도발들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도발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고 합의 유지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정부가 합의에 묶여있다고 느끼진 말아야겠지만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군이 다음 주 실시하는 기동훈련에서 도발에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중요한 건 9.19 군사합의를 잘 살피고 지킬 것과 제쳐둘 것을 한국 정부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탑재 미사일 시험을 지도했습니다. 한국 지휘통제본부, 비행장, 항구 타격을 모의 훈련했는데요. 북한의 한반도 전쟁 전략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전시에 미군 지원 병력의 유입을 막으려는 것일까요?
First, it's a simulated exercise. So, we don't know exactly what North Korea has by way of
모의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의 전술 핵무기 역량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미국 중흥군을 저지하고 더 일반적으로는 유사시 미국과 한국의 공격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북한의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항공기와 군함이 있는 주요 기지를 노릴 것입니다.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소형화된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속 발사 능력이나 저수지 발사 기술 모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전력화를 완성하지 못했어도 미국과 한국은 그런 능력을 상정해서 대비해야겠죠.
Well, absolutely it's necessary to be prepared and I think that the important dimension of that discussion is related to
확실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한 연합 전쟁 계획은 미사일 방어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북한의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다뤄야 합니다. 북한이 전술핵 역량을 갖췄고 전장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강화된 역량에 대응할 선택지가 많다고 봅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몇 분 안에 한국에 도달할 수 있고 변칙 비행을 합니다. 여기에 순항미사일까지 동원됐을 때 한국의 삼축체계, 즉 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에선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Let's not jump ahead to North Korea's capabilities. There are testing capabilities right now that may be deployed and may.
북한의 역량에 대해 너무 앞서가지 맙시다. 북한이 실전 배치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능력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북한 타격 능력을 무력화하고 핵 억지력 강화를 막으려 합니다. 어떤 면에선 북한이 지난 몇 년간 그런 역량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습니다. 북한이 억지력을 다소 강화하고 있지만 생존을 위해선 핵을 쓰지 못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에서 핵 무장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진전을 고려할 때 미국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합니까?
It's worth talking about it. But I don't think we should make that decision to go ahead with it. One,
논의할 가치는 있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진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배치할 우수한 전술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실질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토마호크 핵미사일이 없습니다. 미국이 1991년과 1992년 폐기한 구식 핵무기들도 없죠. 또 미한동맹은 핵동맹이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의 군사적 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걸지 않고는 어떤 공격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공동 역량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역량 진전을 고려한 새로운 미한 핵동맹을 논의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공격에 대비해 나토도 전술핵 사용을 논의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밀리 간에도 확장 억제를 논의해야 하고요. 동맹 간 핵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한국의 핵 개발이나 미국 핵 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북한 무기들이 한국에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안전한 곳에 둬야 합니다.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미국의 핵무기들이 순식간에 북한을 타격할 것입니다.
미국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되면 대북 억지력도 강화되고 비핵화 협상에도 유리하지 않을까요?
Maybe that could be the case, but it's kind of untested.
그럴 수도 있지만 검증된 적도 없습니다. 핵 균형이 실제로 구체적인 이점을 주는지가 관건입니다. 비슷한 예는 남아시아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핵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고 실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 균형이 실제로 충돌 위험을 줄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 심리적인 사안이자 억지력 대 보장 문제입니다.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보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미한 간에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확장 억제 체제에 만족하고 있고 한국은 한반도 핵 무력과 관련해 역내 균형에 집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과 워싱턴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했고 집권 여단은 핵무기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히 요구하면 미국이 이에 호응해 전술핵을 일부 배치할까요?
The short answer is no. I don't think they would actually deploy anything nuclear right now to South Korea.
간단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어떤 핵무기도 배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요구하면 우리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핵만 빼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공격 대응력과 동맹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역내 핵자산을 배치하거나 순환 배치하고 연합훈련에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70%가 핵무장을 원하고 일본에서도 핵무장 논의가 있습니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 점점 불안해한다고 보십니까?
The cred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is clearly open to question, and I think is increasingly.
확장 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정말 중요하고 미일 간에도 그런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한국의 여론엔 북한 상황에 대한 불쾌감과 불만이 분명히 반영돼 있습니다. 동시에 미한 동맹에 대한 지지도 높습니다. 따라서 확장 억제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방법을 동맹이 함께 찾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 여부를 국제 전략 관점에서 어떻게 보나요?
I understand the passion to protect your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helping South Korea do that, and that's what the alliance is all about.
주권을 지키려는 한국의 열정을 이해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돕는 데 전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동맹의 참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에서 핵 비확산 원칙을 언급했고 한국의 국제적 역할도 이해합니다. 한반도를 넘는 문제죠.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안전, 억지, 안정, 국제 비확산 규범이라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장 억제 논의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미한 군체계 통합, 한국 국방력 강화를 모두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억지력 강화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태평양상의 트라이던트 잠수함 등 한반도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영토에 핵무기가 있다면 보다 신속히 북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Well, and Patrick has already addressed some of this in terms of how the U.S. is viewing that question.
크로닌 박사가 이미 미국의 관점을 일부 설명했습니다.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주요 과제는 한국의 확장 억제의 역량과 운용 방식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논의 사안은 한반도에서 확장 억제가 어떨 때 필요하고 어떤 모양새가 될 것인지입니다. 한국이 미국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전략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도 갖고 있으니 우리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미국은 유럽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습니다. 나토와 미국은 핵을 공유하고 있고요. 핵 공유가 한국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Well, the nuclear sharing negotiations that happened over decades during the Cold War led to a system of
냉전 때 수십 년 동안 진행된 핵 공유 협상은 신뢰에 기반한 제도로 정착됐습니다. 핵을 전진 배치시켜 모든 당사국의 동의하에 사용하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한 간 논의가 궁극적으로는 미래 어떤 종류의 합의로 이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의 억지력은 강력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많은 실험을 한다 해도 김정은은 정권을 걸지 않고는 단 한 개의 무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잠수함 발사 전략 핵미사일 트라이던트 개발에 수십 년에 걸쳐 수조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우리의 잠수함 위치를 김정은은 모릅니다.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이런 무기에 장착된 저위력 핵탄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그걸 알고 있고 저지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한국을 전술핵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Sure, that's absolutely the message that he's trying to send, and I think we have to think about why he's trying to send that message.
물론입니다. 김정은이 왜 그런 신호를 보내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취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핵무기 개발에 힘을 쏟고 투자했는데도 김정은이 여전히 약하다고 느끼는 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게 핵무기가 북한에 적합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독재자도 취약성을 벗어날 순 없고 절대적 안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이점은 없을까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더 강하게 압박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고요.
Well, if you look at China's blistering criticism of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over
영국과 미국이 호주에 핵무기도 아니고 재래식 잠수함용 핵추진 기술을 줬다고 중국이 맹렬히 비난하는 것을 보면 중국이 한국 핵무장에 얼마나 단호히 반대할지 알 수 있습니다. 사드 포대 한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생각해보세요. 단지 제한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말입니다. 중국은 격분할 것입니다.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이 미한 동맹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Well, I would actually argue that the situation is different now from the way it has been for decades.
상황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봅니다. 예전엔 한국의 핵무장과 동맹 관계는 정반대되는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동맹을 깨뜨릴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방식을 보면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미한 동맹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한국 스스로의 관점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한국 역시 핵무장이라는 잠재적 결정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미국도 북한을 비핵화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한국이 핵무기를 원하는 시점에 도달했으니까요.
Well, I think the United States feels a lot of obligation to the security of South Korea and to U.S. interests. This is a
미국은 자국의 이해와 한국의 안보에 많은 의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국은 서로 매우 강력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한 핵개발을 못 막았다는 것은 북한의 단호한 결심에 대해 우리 의지를 관철하지 못한 나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억지력은 핵무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보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맺은 약속을 확인하고 핵무기를 갖지 않을 때 이 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미한은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밝히고 북한이 제한된 예산으로 어떤 무기를 만들건 함께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점을 더 잘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핵 무장론에 대한 스콧 스나이더 국장과 패트릭 크로닌 석좌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국방력 강화와 함께 민생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9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지도한 데 이어 함경남도 온실 농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9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은 9월 25일 평안북도 태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평양 순안, 평안남도 순천, 평양 순안, 자강도 무평리, 평양 삼석, 강원도 문천, 평안남도 개천, 평양 순안 등 전국을 돌며 미사일을 쐈습니다. 김 위원장도 발사장을 돌아다니며 명령을 내리고 발사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 당국은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김 위원장의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지도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당 창건 77주년인 이날 1면부터 8면까지 김 위원장의 군사훈련 지도 관련 기사와 40장 이상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 내부를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보도를 안 하다가 10월 10일 날 아침에 이제 모아서 발표를 했거든요. 별로 그렇게 환영받는 상황은 아니고요. 당창건 77주년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성과를. 경제는 어렵지만 그러나 국방력 부문에서는 확실하게 성과를 보냈다. 이걸 총경요법식으로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날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 위원장은 노동당 창건일인 10일에는 함경남도 함주군의 연포 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건설한 연포 온실농장은 280정보 부지에 온실과 살림집이 들어선 농장입니다. 온실농장 준공식에 이어 김 위원장은 12일 평안남도 개천을 방문해 전술핵 부대에 배치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를 현지 지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위원장은 10일 평양에서 있었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는 불참했습니다. 이날 자정 조용원 조직비서를 비롯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지만 김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9·10월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 시위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지수를 끌어올려 한국에 대해 핵 우위를 확실히 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대내적으로는 전술핵 훈련 모습을 부각해 군사당국을 이룬 김 위원장의 업적을 부각시켜 체제 결속을 다지려 한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9번에 걸친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전술핵 사정권에 넣으려는 그의 전략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대남 핵위협에 직면한 한국 윤석열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1년 미소 냉전이 종식되면서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은 한국에서 철수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전술핵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역효과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죠. 왜냐하면 북한의 공세적인 전술핵 시위로 인해서 한국 내에서는 자칫 핵무장론이 발생 일어나고 있고요. 전술핵 도입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여기저기서 역풍을 맞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자 미국은 10월 5일 핵추진한 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다시 동해에 전개했습니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이 마주앉을 의향이 있다고 말해왔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북 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방식인데 바이든이 이를 따라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I don't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be wanting to do anything that looks like the Trump administration.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낮은 우선순위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CNN 방송과의 15분에 걸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 중간선거, 아들인 헌터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질문도 없었고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미사일 발사와 온실농장 준공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미사일 발사에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하다고 말합니다. 한경남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보통 북한 주민들은 뭐 김정은이 뭐 미사일 쏘든 뭐 쏘든 거의 무관심이고요.
박광일 씨는 또 10일 한경남도에서 열린 연포 온실농장 준공식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뭐 당창건 일을 맞으면서도 뭐 인민들의 뭐 직생활 때문에 뭐 이런 뭐 좀 이미지 부각을 시키려고 아마 참여했겠죠. 근데 뭐 온실농장이 완공된다고 해서 그 온실농장에서 나는 뭐 그러한 뭐 남새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게 뭐 북한 주민들한테 뭐 얼마나 뭐 혜택이 되겠습니까? 또 해봐야 또 뭐 그냥 올라가고 뭐 그런 용도로 쓰일 건데.
실제로 북한에서는 가을 거지가 시작됐지만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그리고 코로나 사태와 부정부패 등 경제적 사회적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24차례나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7차 핵실험으로 위기를 한층 고조시킬지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73년 10월 17일 제1차 석유 파동이 발생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욤키푸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에 석유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석유 파동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이른바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단이 됐습니다. 1973년에 벌어진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들의 4차 중동 전쟁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 등 아랍 산유국들이 미국 등 몇몇 나라에 원유 수출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맞선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을 제한하고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전 세계 경제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자 국제 원유 가격이 폭등하는 등 석유 파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여파로 국제 유가는 배럴당 3달러에서 거의 1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의회는 1975년 에너지 정책 보호법을 만들어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석유를 비축하도록 했습니다. 1차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OPEC은 원유 가격의 결정권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란 당국이 석유 생산을 대폭 줄이고 수출을 중단해버리면서 또다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석유 파동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석유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각성을 하게 됐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대체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됩니다. 1849년 10월 17일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작곡가 프레드리크 쇼팽이 폐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쇼팽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그의 스승이었던 지브니는 쇼팽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면서 스스로 그만뒀을 정도로 쇼팽은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쇼팽은 7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고 공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쇼팽은 평생 200여 곡에 이르는 피아노 곡을 비롯해 가곡, 협주곡, 소나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쇼팽이 폴란드에서 파리로 떠나는 도중 자신의 조국인 폴란드가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한 마음에 작곡한 곡 혁명은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피아노곡 작곡가로 불리는 쇼팽. 그는 피아노 연주에서 페달을 이용해 다양한 음색을 내려고 노력하는 등 후세의 피아노 연주법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를 살펴봅니다.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 내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